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어머니라. 다시 한번 시작. 보라 내 어머니라. 신약 성경은 고대 그리스어 헬라어죠.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헬라어로 사랑이라는 말은 네 가지 단어로 표현되고 있는데, 첫째는 에로스라는 단어예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 에로스라는 단어는 남녀간의 사랑을 말할 때 쓰이는 말입니다. 둘째로 필리아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필리아라는 단어는 친구 간의 우정을 말할 때 이제 필리아라는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가페라는 단어죠. 이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조건에 관계하지 않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할 때 쓰는데, 이거는 인간의 사랑으로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이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넷째는 스토르게라는 단어가 하나 더 있는데, 이것은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을 얘기해요. 혈족애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혈족애를 말하는데, 에로스나 뭐 에로스는 남녀간의 사랑이고 필리아는 우정이죠. 이 필리아 같은 경우는 서로에게 매력이 없어지잖아요. 매력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남녀간에도 그렇고 이제 또 친구간에도 좋으니까 사실 친구가 된 거거든요. 서로 친구가 된 건데, 근데 하다 보면은 기분이 나쁠 때도 있어요. 친구간에도 왜 쟤는 말을 저렇게 해? 왜 쟤는 인상을 저렇게 써? 쟤는 왜 표정이 저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서로 그게 우정이라는 거, 사랑이라는 게 사실은 점점 약화되거나 소멸될 수가 있어요. 어쩌면 인간의 사랑 중에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사랑인 이 아가페를 가장 닮은 사랑은 스토르게라고 할 수 있어요. 스토르게의 사랑. 혈족에 자식이 부족하고 연약하면 득해요. 자식이 부족해. 아우, 쟤는 저것도 못해. 쟤는 저것도 못해. 하루 쟤는 저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냐? 그러면은 내쳐요. 오히려 그 아이에게 뭘 하나를 더 해주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얘가 더 용기를 내고 용기를 잘 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여러분 혈족애라는 거, 이 스토르게라는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 자식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부모님은 오히려 그 자식을 더더욱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부족한 자식일수록 어떻게 하면 이 자식을 사랑구실 만들까 해가지고 더 아끼고 사랑합니다. 자식이 세상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 쳐요.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해요.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을 다 정죄해요. 그 자식을 다 정죄해요. 근데 부모님 그럴 수 있어요? 부모님 그게 안 돼요. 그럴 수가 없어요. 다 세상에 다 손가락, 자식이 자식을 위해서 손가락질 할지라도 부모만큼은 그 자식을 정죄하지 않는 거. 아가페를 가장 닮은, 가장 순수하고 이기적 욕망을 떠난 사랑은요, 스토르게의 사랑이에요. 스토르게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셨지만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마리아는 처녀 몸으로 아들을 낳았어요. 남자랑 한 번도 잠을 자보지 않은 이 처녀의 몸으로 아들을 낳아서 아기 예수의 어머니가 된 거예요. 아기 예수의 엄마가 됐어요.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이 되셨고, 마리아는 성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늘에 계실 때. 그런데 사람이 되셨는데 마리아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마리아의 아들이 된 거고, 마리아는 예수님을 동정녀 처녀 몸으로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된 거예요. 이거는 이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진짜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똑같은 부모와 자식 간의 그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 영화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나오는 예수님의 순환 장면이 있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순환받는 장면을 마리아가 지켜보는데, 그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어머니 마리아의 모습을 짧은 영상으로 편집된 게 있는데, 그거 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좀 말씀을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러나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동정녀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마리아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신 거예요.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요셉과 마리아, 요셉과 마리아는 성전에 예수님을 데려갔어요. 성전 의식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데려갔어요. 그런데 그때 그 성전에서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시므온은 메시아가 오기를 늘 기대하고 기다렸던 사람이었는데 성전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서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시므온이 그때 요셉과 마리아를 보고 특별히 이제 마리아에게 이런 예언을 남깁니다. 어떤 예언을 남기냐면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르니. 여러분 성전에 지금 아기 예수를 데리고 왔어요. 태어난 아기를 데리고 왔는데 축복의 말을 해주고 좋은 말을 해주고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시므온이라는 이 사람이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예언을 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친인 이 마리아가 감당해야 될 그 아픔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였고 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이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마리아를 어머니로 섬겼던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던 이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어요. 지난주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예수님께서는 부모님께 잘 순종하는 아들이었습니다. 한 번도 잘못된 말로 부모님을 근심케 하지 않았고 또 요셉과 마리아를 잘 벗대로 섬기던 아주 착한 아들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계시고 죽음을 바로 앞둔 그 순간까지 육신의 이 어머니 마리아를 걱정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참 잘 담겨 있어요. 누가 보면 2장의 시므온의 예언과 같이 마리아는 십자가에 달린 아들인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모습에 칼로 이 마음이 찢어지는 듯했어요. 갈기갈기 이 마음이 그걸 어떤 부모가 자식이 그렇게 매달려 있는 걸 어떤 부모가 그걸 편안하게 볼 수 있겠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적어도 30년 이상을 아들로 이 아들을 키워왔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보면서 여러분 그 십자가에 달린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있었겠어요? 정말 칼로 마음을 찢는 듯한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아픔을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처지는 뒤로하고 지금 자신은 죽는 그 순간이 숨이 넘어가고 있는 그 순간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처지는 뒤로하고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6절에 보면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어머니 마리아가 주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죠. 요한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말해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 옆에 서 있는 그 요한이 지금부터 내가 하지 못한 그 역할까지 이 아들이 할 겁니다. 이제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당시 예수님의 친동생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친동생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지 않았어요. 친동생들은 형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형이 좀 너무 종교적에 심취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형인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는 동생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동생이 누구냐면 야고보예요. 여러분 신약성경에 보면 야고보서라고 있죠. 그 야고보서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한 거예요. 초대교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우리가 계속 지금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도 살펴보겠지만 사도행전 살펴보면 야고보라는 사람이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야고보가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나중에는 그렇게 됩니다. 어쨌든 동생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큰 충격에 휩싸여 있을 어머니 마리아를 그 사랑하는 제자인 요한에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동생들이 어머니를 위로하는데 무슨 위로를, 예수님을 믿지 않아 형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위로를 했겠어요? 그 위로가 하나도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알잖아요. 요한은 예수님을 알잖아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있잖아요. 그 요한은 그 어머니에게 영적인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27절에서 그 제자에게는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보라 네 어머니다. 보라 네 어머니다. 그때부터 요한은 스승인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다라는 겁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이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그 스토르게의 사랑 있죠. 이 스토르게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혈족애죠. 그걸 보여주고 있는 한 장면입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부모님을 어떤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해야 될지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하고 계신데, 특별히 자녀로서 부모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다시 한번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간 살았죠. 거기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들은 조상들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섬겼던 하나님에 대해서 아마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한다고 하는 어떤 정확한 성문에 대한 성문화된 이 문자로 쓰여진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라든지 규율이라든지 규범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의 조상이죠. 그 조상들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 와서 지금 살았는데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들이 60만 명 이상이 됐어요. 그리고 들어왔어요. 아, 그런 분이 하나님 여호와라는 분이 계셔. 그분이 우리의 신이야. 우리 조상의 신이야. 뭐 이렇게 섬겼을 겁니다. 그런데 규범이 없어요. 문자로 된 어떤 정확한 율법이 없었습니다. 다만 조상의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구전율법, 입에서 입으로 전해라. 우리 이렇게 해야 돼. 태어난 지 며칠 만에 할례를 해야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세우신 언약이죠. 할례 언약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걸 해야 돼.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돼. 뭐 이런 걸 했었을 겁니다. 자, 그들에게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문자로 된 하나님의 율법은요, 출애굽 이후에 기록이 됩니다.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 중에 주어졌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40일 동안 받은 건데, 이거는 하나님이 친히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써주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걸 들고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십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야. 1계명부터 4계명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여 섬기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자,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1계명부터 4계명. 그런데 나머지 십계명의 여섯 가지 계명은, 5계명부터 십계명이죠, 여섯 가지 계명은 이웃에 대한 계명입니다. 자, 5계명부터 십계명 함께 십계명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평생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돈이 많은 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도 실력이 있고 돈이 많고 능력이 있어가지고 뭐 돈을 많이 벌 수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요, 혼자 못 살아요. 어떻게 인간관계를 해나가야 되는지 이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그런 걸 여러분 교회에서 잘 훈련받아야 돼.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에서, 여기서 잘 훈련, 여기는 정말 좋은 좀 부족해도 실수가 있어도 용납하잖아요. 용납하고 이해하잖아요. 다른 데 가면 안 만나줄 수도 있어요. 아, 저 사람 만나지 마.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교회는 안 그러잖아요. 실수해도 용납되고, 아이들이 서로 용납하고, 또, 그리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기도해주고. 여러분, 그런 걸 통해서 인간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걸 잘 배워둬야 그 아이가 사회생활에서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혼자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지음받았어요. 뭐든지 혼자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사람과 사람이 섞여 살면서 꼭 지켜줘야 되는 게 있어요.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지켜줘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마치 교통법규와 같은 겁니다. 노란 중앙선을 중심으로 차들은 어디 쪽으로 가야 돼요? 어디 쪽으로 가야 돼요? 중앙선 중심으로 차들이 어디로 가야 돼요? 몰라요? 오른쪽이에요. 왼쪽이라 가신 분은 영국 가셔야 돼요. 영국 뭐 이런 데가, 호주 뭐 이런 데 가면 왼쪽으로 가요. 자, 오른선 중앙선을 중심으로 오른쪽으로 가는 차들은 앞으로 달리게, 이게 규칙이에요. 우리 이렇게 하자. 약속이에요. 규범이에요. 자, 그런데 자기는 왼쪽 길이 좋다고 중앙선 왼쪽으로 달리기 시작하면 이걸 뭐라 그래요? 역주행이라 그래요. 역주행. 규칙이 깨지는 거예요. 인간과 인간이 살아가면서 각 지켜야 될 룰이 있어요. 이게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역주행하다가는 어떻게 돼요? 반드시 사고가 납니다. 그러면 사람이 살면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인간 사이에서 지켜줘야 될 이 규칙대로 살아가면 여러분 문제될 게 없어요. 요거 잘 지키면 돼요. 5계명부터 10계명 요거 잘 지켜가면 됩니다. 그러면 인간 사이에서 이 규칙대로 살아가면 특별히 문제될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있어요. 뉴스에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매일 올라오는 뉴스들이 있어요. 그 뉴스들과 사건과 사고와 문제들이 어디서 발생해요? 이걸 안 지킨 거예요. 이걸 어긴 거예요. 5계명부터 10계명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것 때문에 발생하는 대부분의 문제들이 다 여기에 속해 있어요. 그런데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져야 될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져야 될 이 첫 번째 계명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가장 중요하단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놓은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 가장 기본적으로 되어야 될 가장 기본이 되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것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이 다른 계명들을 지킨다? 그거 불가능해요. 이거 안 지키는 사람이 다른 계명도 잘한다? 불가능해요. 안 돼요. 그렇게 안 돼요. 그 사람 지킬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부모는 우리를 낳아주신 분이에요. 우리를 길러주신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들이 누구냐면 부모님이에요. 사람이란 존재는요, 송아지도 태어나면 한 시간만 있으면 일어나요. 걸어 다녀요. 송아지도. 사람은요, 언제 뒤집어요? 걷는 게 뭐예요? 뒤집는 거 언제예요? 몇 달 지나야 뒤집어요. 몇 달 지나야 뒤집으면 그거 가지고 엄마 아빠가 얘 뒤집었다고. 뒤집은 게 뭐가 대단하다고. 예? 애가 이렇게 누워있다가 이렇게 뒤집어진 게 뭐가 대단하다고. 근데 엄마 아빠는 신기한 거예요. 그게 뒤집어진 게 신기한 거예요. 그러다가 발에 힘이 있어가지고 어? 기저귀 갈아줄 때 발로 확 밀고 그러면 얘 발 미는 거 보라고. 그게 뭐가 대단하다고. 걷지도 못하는데. 근데 부모는 그거 보고 신기해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녀들은요 부모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한 살, 두 살, 한 세 살쯤 되면 자기 사람 역할 하나요? 돈 좀 벌어오나요? 한 열 살쯤 되면 그래요? 열 살 돼서 여러분 여기서 야 저기 우리 박태균 집사님이 야 하은아 저기 핸드폰 어디 배달 좀 하고 와 하고 막탄에 배달시킬 수 못해요. 못해. 열 살 돼도 아직 사람 구실 못해요. 15살, 17살, 18살 한 20살, 요즘은 20살 넘어서도 지금 부모 신세를 지는 자녀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렇게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들이 누구냐면 부모님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들의 은혜를 갚지 않고 감사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는 사람들, 과연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져야 될 것을 지키겠어요? 나에게 가장 큰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도 제대로 안 하는데 그러지 않은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잘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었어요. 정말 정말 큰 호의를 베풀었어요.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늘 그 사람 생각하고 늘 그 사람 걱정을 하고 맛있는 음식이나 뭐 반찬을 하면 또 꼭 싸다 주고 늘 그 사람을 어떻게 좀 도와줄까 해가지고 그렇게 호의를 늘 베풀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여러분의 호의와 여러분의 은혜를 멸시해요. 여러분 모른 척해요. 여러분 그 사람 보겠어요? 사람이 아니죠. 그 은혜를 모르면 사람이 아닌 거죠. 근데 우리가 사람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베풀으신 아버님, 어머님의 은혜를 모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은 무슨 의미겠어요? 첫 번째는 공경이라는 헬라어 단어에는 존경하다, 칭찬하다, 귀하게 여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라? 부모님을 귀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은 늘 그런 줄 알고 부모님은 늘 계실 줄 알고 늘 건강하실 줄 알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부모님이 여러분 학비를 늘 대줘야 돼요? 부모님이 여러분 뭐 생활비를 늘 대줘야 돼요? 부모님은 항상 그래야 돼요? 부모니까 그래야 돼요? 아닐 수 있어요. 근데 해주시는 거예요. 그분을 귀히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귀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부모의 지위를 존중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많이 배웠든 그렇지 않든 영어를 잘하든 못하든 여기 우리 세부에 오면은 우리 자녀들 데리고 오면 아이들은 1, 2년이면 발음이 엄청 좋아지고 영어를 잘하고 그래요. 근데 엄마는 계속 똑같아. 안 늘어. 오히려 더 후퇴하는 경우도 많아요. 엄마들은 안 늘고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엄마, 포크. 그게 아니야. 포크가 아니야. 그렇게 뭐 이런 발음 지적을 그렇게 해요, 애들이. 엄마가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영어를 잘하든 못하든 부자가 아빠가 부자든 가난한 아빠든 존경을 받을 만하든 그렇지 않든 나를 낳으시고 기르신 부모로서의 그 지위를 존중하라는 거예요. 이게 공경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거. 부모님을 순종하는 거. 그리고 네 번째는 뭐예요? 부모님의 훈계를 경청하는 거. 부모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로마서 1장 30절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부모를 거역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들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선시대 우리 대표적인 학자인 율곡 이인은 심사임당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어머니 밑에서 훌륭한 아들로 성장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어저께 밤에 처음 알았는데 우리나라 지폐가 몇 개 있어요. 종류가 지폐 종류가 1,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네 개인가요? 네 개밖에 안 돼요. 그다음에 동전이죠. 네 개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지폐가. 근데 네 개 중에 엄마하고 아들. 엄마하고 아들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아들은 5,000원권. 엄마는 50,000원권. 이게 얼마나 가문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이 심사인당과 그 아들을 어떻게 이 지폐공사에서 왜 그분을 넣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대단한 거예요. 우리나라 인물들이 훌륭한 인물들이 많았을 텐데 그런데 이분을 굉장히 훌륭한 엄마로 놓은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교육열이 높은가요? 스카이캐슬처럼 심사임당 같은 엄마들이 많은 건가요? 어쨌든 이 모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모자가 들어가 있대요. 지폐 4장 중에 모자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놀라운 일이죠. 그러면 심사임당이 이 율곡이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웠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어머니를 생각하면 율곡이가 감사한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나를 이렇게 훌륭한 아들로 키워줬으니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우리 어머니 너무 훌륭하시다. 정말 감사한 일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떤 얘기를 한 줄 아세요? 천하의 모든 물건 중에 내 몸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다. 그런데 이 몸은 부모가 주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부모가 없었으면 율곡이란 사람도 태어나지 않았을 거고 그 모든 뛰어난 학문적 업적도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몸을 부모가 주신 것이다 라고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우리가 성공했어요. 큰 부자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건강을 잃어버려요. 그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몸을 주신 그 부모님에 대한 이 감사 이거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어쩌다 보니까 태어나서 대여섯 살 때 고아로 자랐어요. 부모님들이 저를 버렸어요. 저의 유년기와 성장기가 얼마나 고생스러웠는지 모릅니다. 한때 저를 버린 부모님을 저는 많이 원망하며 살기도 했었습니다. 분노가 있었어요. 성장기 때. 청소년기 때는 분노가 제 마음에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께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으며 자란 것도 아니고 물질적 지원을 받은 것도 없고 그 어떤 것도 받은 게 없어요. 그런데 저를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도록 해주신 분들은 우리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부모님께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원망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제가 부모님께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그거 하나만으로도 감사하더라고요. 나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끔 하신 그 부모님에 대한 은혜가 정말 감사했어요. 여러분이 부모님께로부터 어떤 풍요로움과 넉넉함을 받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준비 안 된 부모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모로부터 많은 상처와 아픔을 경험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여러분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천하보다 귀해요. 여러분을 이 세상에 존재케 한 분들이 그리고 부모님이세요. 여러분 그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주신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축복의 언약을 붙들어라. 다시 한번 시작. 축복의 언약을 붙들어라. 성경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해라. 왜 이유가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지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뭐가 몸에 좋다고 하면 별의별 걸 다 먹고 마셔요. 그죠? 별의별 걸 다 먹고 마셔요. 제가 작년 이맘때 한국에 가서 보니까 여기저기 이렇게 지하상가를 이렇게 가고 있는데 지하상가에 뭐 이것저것 파는 데가 있어요. 보니까 세부에서 많이 보던 게 거기 있더라고요. 노니, 뭐 모링가, 뭐 깔라만시, 뭐 백화점마다 막 쫙 전시해놓고 그거 파는 거예요. 제가 6년 전에 한국에서 한국을 떠날 때는요 그런 게 없었어요. 그게 없었는데 그 사이에 이게 뭐 바람이 분 거예요. 한번 몸에 좋다, 뭐 비타민에 몇백 배, 비타민이 뭐 레몬에 몇백 배가 들어있다, 뭐 이런 식으로 광풍이 한번 불어가지고 이 한국에 바다 건너가지고 이 한국에 그 건강 보조식품들이 얼마나 많이 지금 가 있는지 몰라요. 그 사이에 지금 6년 사이에 엄청난 일이 벌어져 있더라고요. 우리 필리핀에서는 저거 흔하게 그냥 구할 수 있는 건데, 흔하게 먹을 수 있는 건데, 맛만 먹으면 먹을 수 있네. 써서 안 먹어서 그렇지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건데. 이 사람이 몸에 좋다니까 이렇게 돌더라고요. 또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지? 여러분 어떻게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을지 알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거기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야 이거 하면 잘 된대. 확 몰려들기 시작해요. 어떻게 하면 크게 성공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을지, 그런 비법들에 사람들은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돈이 얼마가 든든지, 어떤 수고가 따르든지, 어떤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든지 그걸 시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십계명에서 이미 그 비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잘 되는 비법, 잘 되는 비법. 부모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장수의 복을 주신다라는 거죠. 또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축복의 언약,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부모 공경하잖아. 네가 부모님 잘 섬기잖아. 그러면 내가 이거 해줄게. 이거예요. 약속이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잘 되고 땅에서도 장수의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잘 되고 장수하는 것,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 비법을 이미 알려주시고 있어요. 여기저기 다른 비법 찾아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부모를 공경하고 잘 섬기고 사랑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어버이날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주일날 다음 날 어버이날이었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여기 떨어져 살다 보니까, 외국에 나와 살다 보니까 자칫 소홀해질 수 있어요. 소홀해질 수 있는데 여러분 부모님이 뭘 바라겠어요? 야 입금했니? 뭐 이런 거 바라시겠어요? 얼마 입금? 용돈 입금했니? 뭐 이런 거 바라시겠어요? 정말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 자식이 물질적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부모님이 그런 돈 받고 싶겠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이죠. 마음이죠. 여러분 혹시 연락 안 하신 분들이 있으면 연락하시고 부모님께 감사를 한번 표하십시오. 그 사람이 잘 되고 장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부모님께 어떻게 하는지를 하나님 보고 계세요. 그래서 복을 줄지 어떻게 할지 생각하신 거예요.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그 사람이 잘 되고 장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의 언약 붙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비밀이에요. 비법이에요. 이거 붙드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까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향한 마음을 보여주셨어요. 지금 당신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극심한 고통 중에 있고 지금 숨이 막 멈춰지고 끊어지고 몸에 피가, 물과 피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점점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구를 걱정할 처지가 아닌 거예요. 누굴 챙겨줄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님은 끝까지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걱정하고 염려하고 공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어요. 작년에 어떤 회사에서 만든 가족사랑 캠페인 영상이 있는데 어떤 홈쇼핑 회사에서 만든 것 같아요. 오늘 그 영상 보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육신의 어머니를 공경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모 공경을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 맞아서 우리가 이런 말씀 함께 나눴어요. 그런데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인간 사이에서 지켜져야 될 첫 번째, 다른 사람에게는 잘하는데 우리가 부모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시니까 그렇게 당연히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이 첫 번째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이번 주 오늘이라도 돌아가셔서 또 부모님께 감사하시고 또 그러셨으면 좋겠어요.